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늘 저는 한 분 한 분을 일당 100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한 600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역시 모범생들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여해줘서 주셔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오바댜서를 같이 함께 나눴는데 혹시 설교 노트 안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로비에 있거든요. 다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시면은 꼭 하나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여기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다 다루었습니다. 근데 제가 1시간에 끝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걸 좀 쪼개서 하느라고 오늘 이제 나머지 있는 부분을 할 텐데요.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에 오바댜의 네 부분 중에 1번 에돔 심판 선언까지 했고요. 오늘은 에돔 죄의 고발, 3번 만국을 심판할 여호와의 날, 그리고 야곱의 승리,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노트를 보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 좀 다시 정리해보죠. 오바댜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였죠? 형제 국가 관계였어요. 에돔의 조상이었던 에서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쌍둥이 형제죠.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다른 어떠한 민족과는 좀 다르게 좀 독특한 이 관계를 이스라엘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남유다와 에돔은 지금 신흥 강국 세력인 바벨론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주역에 있는 주변 국가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죠. 그래서 남유다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함께 연합을 맺어서 바벨론을 대적하려는 그런 조약을 맺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에돔이 어떻게 하죠? 에돔이 배신하죠.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배신한 그 민족,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으로 삼았던 그런 배신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오바댜서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진도 보면서 왜 에돔이 그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가, 산악지형에 살고 있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산 꼭대기에 있어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고 너가 독수리 날개 치고 하늘로 올라가도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교만한 에돔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지난주까지의 내용들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에돔의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노트를 한번 보시고요. 2번, 지금 오바댜의 네 부분 내용 파악이에요. 그 두 번째 페이지에 거기에 큰 2번을 보시면 에돔 죄의 고발이 있고요. 검은색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첫 번째, 형제 이스라엘에게 포학을 행하였다. 포학이란 말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는데 폭력과 학대, 이걸 합치면 포학이 되는 거예요. 그 폭력을 형제에게 휘두른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자, 10절 말씀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된. 포악은 폭력과 그리고 학대의 합친 말이라고 했고요. 수욕은 수치와 치욕을 이렇게 좀 합쳐서 이렇게 이야기한 비슷한 말입니다만 이걸 합쳐놓은 말인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을 때에 에돔이 사실 도와줬어야 했어요. 근데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남유다를 가서 이 병사들이 없는 틈을 타서 타도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렇게 또 사람들을 폭행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 너가 내 민족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내 백성을 향해서 violence, 너가 이렇게 폭력을 행한 거 내가 그 죄를 너에게서 찾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죄를 갚아주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10절인 거죠. 그래서 내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그렇게 violence를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disgrace, 수욕, 수치와 치욕을 너한테 입히고 너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10절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첫 번째 본 것은 형제에게 폭력을 행했다. 이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형제 이스라엘의 재물을 늑탈했어요. 늑탈이라는 단어 참 저희가 쓰지 않는 단어인데 훔쳤다. 쉽게 얘기하면 도적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던 날 그 바벨론 사람들은 이 남유다에 찾아와서 귀중품,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훔쳐가고 있는데 에돔이 거기에 같이 껴가지고 우리는 뭐 가져갈 거 없나 보고 또 가져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너가 어떻게 형제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가 그것들을 훔쳐가느냐, 하나님이 이 죄악을 또 물으시는 장면이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금요일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요 개인의 자리에서 성경을 보실 때에 이 소선지서는 이렇게 해석이 없으면 사실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개관을 딱 잡고 인트로덕션을 잡고 나면 그 다음 성경 보실 때가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본문 말씀들을 이렇게 보시고요. 개인의 성경책을 해서 꼭 가져오셔서 이렇게 옆에 노트할 거 있으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설교 노트에다가 이렇게 좀 노트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죄는 뭡니까? 형제 이스라엘의 고난을 방관했다. 그러니까 누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옆집에 불이 났는데 불 나는 거 보고서 911 전화해줘야 되잖아요. 불 났다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아, 잘 탄다. 평상시에 나한테 그렇게 잘 못했더니 잘 됐다. 아주 이번 참에 망해라. 이런 게 지금 에돔의 모습인 거죠. 자,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자, 12절 보세요.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라. 그 뒷짐지고 있는 거죠. 남의 집 지금 불 났는데 야, 얼마나 잘 타나 보자.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천장은 금방 탔네. 집주인은 언제 올려나. 이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빨리 911 불러가지고 불났다고 전화해주던가 자기 집에 뭐 그 화장실에 호수라도 연결해가지고 아니면 스프링클러에서 뿌려주더라도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남유다가 지금 전쟁으로 죽고 있으니까 야 얼마나 많이 죽나 보자. 이참에 유다가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뒷짐지고 보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 아 너무 잘됐다. 유다가 이참에 망하는구나. 또 보니까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 표정 보이시죠 지금? 이거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볼 때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 물론 남유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금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지만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에돔이 잘됐다, 이참에 망해라, 아 너무 잘됐다 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할 것 아니다. 너 그렇게 기뻐할 일 아니다. 너가 그렇게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을 일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게 12절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죄인이라서 내가 평상시에 좀 안 좋아했던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앞으로 넘어지면 속으로 크크크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너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들으시면 또 안 되는데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왠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뭔가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친구가 잘 되면 왠지 기분이 나쁜데 내 친구가 안 되면 오히려 그게 나한테 더 쾌감을 주는 것이 사람의 그 죄성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전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의 형제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너가 기뻐하냐? 너의 형제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 뒷짐지고 방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에돔이 형제 이스라엘의 고난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 찢어지도록 웃고 있는 그 죄.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형제 이스라엘의 도망을 막고 대적에게 넘겨준. 이게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막 지금 침공해서 이렇게 쳐들어왔잖아요. 북쪽에서 오니까 남쪽으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돔이 남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가로막고 도망 못 가. 막아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도망가는 남유다 사람들 길목에서 막아놓고 이 사람들 못 가도록 오고 또 이 사람들 칼로 찔러 죽이고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잡아다가 또 노예로 팔아서 인신매매하고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죠. 13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이요.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 13절은 여태까지 말했던 걸 다시 정리하는 거고 14절이 지금 그 내용이죠. 사거리가 뭐예요? Crossroad, Transaction. 이 자리에서 동서남북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다 못 가게 막아놓는 거죠. 어디 도망가려고? 너희는 이제 끝났어. 막아놓고 도망가는 사람 붙잡아다가 바벨론 병사한테 넘기는 거죠. 죽이라고, 도망자라고. 그리고 또 여자와 어린애들은 여기서 보시면은 대적에게 붙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팔아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13절 14절 보면 지금 반복되는 게 뭐예요? 너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에돔아 너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었냐. 근데 왜 그렇게 행했냐. 지금 그 어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그렇게 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했을 때 여기 이 중간에 보시면 이 처음에 보시면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게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니까 아 우리들도 이참에 가서 한몫 챙겨야겠다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의 군사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 길 막고 붙잡아서 칼로 죽이고 전쟁 노예로 팔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거죠. 자,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좀 이게 보이시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심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지금 형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뒷짐지고 아, 이참에 망해봐라. 얼마나 망하나 보자. 이거 좀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나도 출전해서 좀 물건 좀 훔쳐가야겠다 그래서 가서 물건 훔치고 도망하는 사람들 붙잡아서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하고 너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원히 멸할버리겠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오바댜서의 주제가 이거예요. 에돔 내가 너를 반드시 멸하여 버리겠다. 내 형제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의 고난을 방관하고 그냥 놔두고 거기에 그렇게 동조했던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하루가 25시간 26시간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이 24시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주머니에서 5달러씩 이렇게 생산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그렇지 않아요. 늘 우리는 리밋이 있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두 사람은 도울 수 있겠죠. 하나님도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한두 사람, 그 한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오바댜서를 볼 때 너의 형제의 고난, 내 형제가 당한 어려움을 수수방관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형제가 누굽니까? 가까이 보면 정말 내 부모 밑에서 같이 자란 내 피붙이 형제겠죠. 내 brothers and sisters. 근데 조금 더 넓혀 나가면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교회 모든 사람들을 다 돕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 듣는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분들 있죠. 한 분, 두 분 정도 그분들 도와주시면 돼요. 그분들. 예. 근데 우리가 그분들의 인생을 막 책임질 정도로 다 못 도와줄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가진 이 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가진 시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그 집에 가서 24시간 살 수 없어요. 내가 있는 거 다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가족을 돌봐야 될 그런 또 여력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에서 나눌 수 있는 만큼을 주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건 뭐냐면 뒷짐지고 이건 내일 아닙니다. 형제가 굶어서 죽어가든 형제의 집이 불타 죽어가든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죽어가든 그건 내일 아닙니다. 아유, 오히려 잘 됐다, 잘 됐어. 평상시 나하고 이렇게 잘 맞지도 않고 맨날 말로나 상처 주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이참에 한번 제대로 망해봐라. 그러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오늘 이러한 본문 말씀이 정해졌을 때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가면 우린 아무도 안 도와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게 한 사람, 두 사람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우리 정말 피붙이 brothers and sisters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조금 더 넓혀 나가면 물론 내 neighbors, 내 이웃들, 내 친구들도 물론 거기 포함이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이 교회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알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아, 이 교회 진짜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고 알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돕고 섬기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인가 보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오바댜서의 핵심이 그거예요. 형제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 얼마나 시기적절한 사실 본문입니까? 혹시 우리들이 에돔 족속처럼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 입이 찢어진 사람들은 아닌지, 야, 남들은 이렇게 힘든데 나는 잘 되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랑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도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그래, 오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아니요. 기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눈으로 보이는 사랑으로 도와주세요. 내가 가진 것도 나눠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도와주세요.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거 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은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한 그 한두 분, 너가 도와줘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에돔의 죄악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과 16절 두 구절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심판을 확 넓혀나갑니다. 여러분, 이 오바데서가 1장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아주 많아요. 15절부터 16절은 God's punishment for all nations,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이제 담겨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15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언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그때가 바로 이 마지막 final judgment day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리고 에돔은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이걸 완전히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바댜서는요,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 찬 에돔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전주곡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보면서 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근데 15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이 악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리고 또 폭력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아까 에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요.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너가 짓밟았니? 내가 마지막 날에 너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 너가 가난하고 그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 너가 조롱했니? 마지막 날에 너가 그 조롱을 그대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거예요. 대상이 누굽니까? 열방을 그렇게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요. 자, 근데 이 16절을 보면 하나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All nations,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그걸 마치 뭐로 비유하시냐면 이 컵에 담긴 이 무언가를 마시는 듯한 그 장면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먼저 말씀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죠.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너희가 마지막 날이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이 나의 성산,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마신 것 같이 항상 마시는데, 지금 이게 뭘 마시는 건가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이 잔을 하나님이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드라마 옛날에 그 사극 같은 거 보시면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족자 같은 거 읽으면서 죄인 아무개는 사약을 받으라 그러면은 이렇게 사약 한 다발 이렇게 벌벌벌 떠면서 이거 안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마시면 다른 방법으로도 일단 죽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이 가득 차 있는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으로. 근데 15절 보니까 항상 마시고 곧 마시고 삼켜서, 그러니까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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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진노의 잔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일단 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볼 텐데요. 예레미야서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예레미야서 2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죠.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 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 사약 담 그 이 사발에다가 담듯이 하나님의 잔에다가 진노를 담으셔가지고 예레미야 보고 너 이거 가지고 나라들에 가서 이거 다 마시게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만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음이 지금 한국에 들어간 지 1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100년 전에 복음이 처음 한국 땅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 안 받았어요. 왜요? 왜 우리가 뭐하러 그 이방 땅에서 온 그 서양의 종교를 믿어야 됩니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신은 따로 있고 우리 여기 한국 땅에서 역사하는 그 주관하는 신은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대의 전투를 보면 다 지역 신대 싸움이거든요. 우리 신이 더 크다. 우리 신이 더 크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시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세워지고 쇠하는 것이 흥망성쇠가 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것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나한테 달려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주님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잔을 마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다는 거예요. 사약받듯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화면에 요한계시록 14장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저는 술을 마시진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이 술의 색깔이 이 와인이나 포도주를 보면 진한 것들은 약간 피와 같은 좀 붉은색이 띄는 것들이 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포도주라는 것은 사실 피를 마시는 거죠. 이게 포도주니까 맛있는 게 이게 아니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피를 마시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피를 흘리게 했거든요.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 하고 전쟁하고 짓밟고 그렇게 이 세상 살 때 사람들을 피 흘리게 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그 피를 마셔라.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근데 10절 보니까 이 잔을 마신 사람들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 다음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이게 어딥니까? 지금 불과 유황,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진노의 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 악인들의 결말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6장 19절 19절 20절 두 구절 읽을 텐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 여기도 또 이 잔, 포도주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가 뭘 상징한다고요? 피예요, 피.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그 피의 잔을 마지막 마실 건데 갑자기 여기 보니까 바벨론이 등장하네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여 살아가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 마신 자들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 없어지리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는 거죠. 흔적도 없이 완전히 주님께서 심판해버리시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이렇게 보고 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나는 이 잔을 피할 수 있을까? 나도 죄를 짓고 살았는데, 아니 사실 에돔뿐만 아니라 나도 형제가 혹은 내 친구가 내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어느 집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방관했는데, 나도 뒷짐지고 있었는데, 나도 남몰래 키득키득거리면서 잘됐다 망해라 망해라 그랬었는데, 나도 혹시 마지막 날에 이 진노의 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인 아무개는 사약을 받으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러면 이거 나 어떡하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사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결코 어떠한 두려움과 정죄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맞아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마셔야 하는 진노의 잔이 있어요. 근데 이걸 마시면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 진노의 잔을 마시면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마시지 않게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마셨어야 하는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누가 마셔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셔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아주 유명한 기도의 장면이 하나 나오죠. 마가복음 14장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뭘 옮겨달라고요? 이게 무슨 잔이에요? 진노의 잔인 거예요. 온 인류가 지은 그 죄의 진노의 잔, 그거를 예수님이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이 잔을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께도 어려운 거예요. 주님, 가능하면 이거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이거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진노, 우리가 마셨어야 했던 그 붉은 피와 같은 포도주의 진노의 잔, 이거 마시면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대신 마셔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진노의 잔을 마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마지막 last drop, 마지막 그 한 방울까지 주님이 다 마셔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진노의 잔을 대신 저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이제 마지막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우리 모범생, 우리 금요예배 우리 오시는 분들 한번 잘 기억하고 있나 봅시다. 자, 선지서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죄, 네, 심판, 회개, 구원이죠. 구원. 네, 맞습니다. 마지막이 구원의 메시지로 오바댜서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구원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그럼 이대로 끝날 것인가? 에돔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했는데, 그럼 멸망한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17절부터 21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 에돔은 뒷짐지고 그냥 지켜봤어요. 타라 타라, 죽어라 죽어라, 도와주지는 않고 도리어 남유다에 찾아가서 물건 훔쳐오고 사람들 칼로 찔러 죽이고 비웃고 조롱하고 도망가는 사람 길 막고 도망 못 가게 하고 그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기고 돈 받고 팔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에돔은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역사가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때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에요. 이 산에서 야곱 족속,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땅을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죠. 18절 눈으로 보세요. 야곱 족속은 fire,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이거 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 족속은 뭐예요? 초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에요. 풀, grass. 여러분 불이랑 fire랑 grass 만나면 이 풀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타버리겠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면 악을 행하는 에서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남유다는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거 뒤집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은 고민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 내 친구, 예수님 모르는 내 친구, 죄악을 벗삼아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나보다 더 승승장구하고 나보다 삐까뻔쩍한 차 타고 다니고 넓은 캐슬 같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세상이 이렇게 정의가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가야 되죠? 근데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내 심판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눈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따라갔던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최종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 그 약속이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9절과 20절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 영토가 회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동서남북 경계선을 쭉쭉쭉쭉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방이라는 지역 나오면 이게 네게브라는 지역인데 실제로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남쪽 경계선 베냐민 지파 이야기 나오죠. 19절 20절 보시면 북쪽 경계선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 이게 지금 19절 20절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오바댜서의 피날레 마지막 결론, 컨클루션이 21절에 나와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21절은 성경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그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다 새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고 에서의 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에서는 모든 하나님을 대항하는 민족을 대표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무리는 심판받는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소유가 되어 살아가. 이게 복음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21절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열방은 심판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결론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세상 나라는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것 같죠.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dishonest, 완전히 그 범죄를 짓고 criminal, 그런 사람들이 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피해보지?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It's not the end of the story.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거 모든 거 다 바꿔주실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오바댜서를 봤는데요. 에돔의 죄악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좀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형제를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뒷짐지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한두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실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덜한 것 같고 못한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원통함, 억울함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justice,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기다리시며 기대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또 남아있는 우리의 삶도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시겠습니다.